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의 인권 상황을 세계 최악으로 평가한 인권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어제 발표한 2018 국가별 인권 보고서에서 북한 정부가 자의적이고 불법적인 살인을 자행했다는 수많은 보고들이 있다면서 이같이 평가했습니다. 보고서는 정치범 수용소 등 북한 내 수감시설의 여건이 매우 열악하고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 법률이 자의적 체포와 구금을 금지하고 있지만 북한 정부가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피구금자가 구금자의 적법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공정한 재판을 받을 장치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보고서는 중국의 인권 상황과 관련해 중국 정부가 신장 자치구에 있는 이슬람 소수민족에 대한 대규모 구금 작전을 대폭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이와 관련해 인권 침해에서 중국은 독보적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에 대해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미국은 인권 보고서를 통해 중국에 대해 사실과 맞지 않고 이유도 없는 비난을 해왔다면서 중국은 이에 대해 결연히 반대하며 엄정한 교섭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가 에티오피아 항공 여객기 추락 사고와 관련해 보잉 737 맥스 8 기종의 운항을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미국인을 포함해 모든 사람들의 안전이 가장 우려 사안이라면서 보잉 737 맥스 8의 운항을 즉시 한다는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같은 결정이 에티오피아 항공 여객기 추락 사고와 관련한 추가 사실에 근거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 연방항공청 FAA도 이날 이번 사고와 관련해 새로운 위성자료 등 추가 증거들이 수집됐으며 이에 따라 해당 기종에 대한 운항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운행 중단 기간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은 가운데 댄 엘웰 FAA 청장 대행은 가능한 한 짧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FAA는 12일 검토 결과 해당 기종에서 어떤 시스템 문제도 나타나지 않았으며 운항 중단을 명령한 근거도 없었다면서 운항을 중단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베네수엘라에서 지난 일주일 동안 계속된 대규모 정전 사태가 완전히 해결됐다고 베네수엘라 정부가 밝혔습니다. 호르헤 로드리게스 베네수엘라 공보장관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며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이 오늘부터 베네수엘라 전역에 업무 재개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또 정전 사태로 휴교령이 내려진 학교도 내일부터 정상화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로드리게스 장관은 전기 복구와 함께 식수 공급도 80%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베네수엘라에서는 지난 7일 오후 동부 볼리바르주 구리 수력발전소가 고장나면서 전국 23개 주 가운데 수도 카라카스를 포함해 19개 주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비오에이 세계 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말레이시아 당국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 살해 혐의로 재판 중인 베트남 여성에 대한 석방을 거부했습니다. 말레이시아 검찰은 오늘 베트남 여성 도안 티 흐엉 씨의 살인 혐의에 대한 공소를 유지하고 재판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공소 유지 사유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앞서 흐엉 씨의 변호인 측은 지난 11일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인도네시아 여성 시티 아이샤 씨가 석방되자 말레이시아 검찰에 흐엉 씨에 대한 공소를 취소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흐엉 씨의 변호인 측은 검찰이 공소 유지 결정을 내리자 한쪽에만 특혜를 준 차별적인 결정이라며 이 같은 결정이 내려진 이유를 설명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계속해서 흐엉 씨의 석방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영국 의회가 아무런 합의 없이 유럽연합 EU를 탈퇴하는 이른바 노딜 브렉시트를 거부했습니다. 영국 하원은 어제 어떤 상황에서도 합의 없는 브렉시트는 거부한다는 내용을 담은 수정 결의안을 표결에 붙여 찬성 321표 대 반대 278표로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영국 하원은 오늘 브렉시트 시점을 연기하는 방안에 대해서 표결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영국 BBC 방송은 브렉시트 연기에 대한 하원의 표결 결과는 법적 구속력은 없고 정치적 구속력만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영국의 EU 탈퇴 시한은 오는 29일입니다. 박형주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3월 14일 목요일 VOA News Today 2부 시작합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 국무부 2018 국가별 인권 보고서에서 북한의 인권 상황이 또다시 세계 최악으로 평가됐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비핵화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직 미 외교 관리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북한 비핵화 접근법이 점진적 협상인지 일괄적 빅딜인지 여전히 모호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흐리고 함경북도 동해안은 새벽 한때, 황해도는 오후 한때 비 또는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영하 13도에서 영상 2도, 낮 최고 5도에서 15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0.5 내지 2m, 서해에서는 0.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 국무부가 북한의 인권 상황을 또다시 세계 최악으로 평가했습니다. 북한 정부가 주도한 살인과 고문 등을 적시하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없는 구조를 비판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무부 민주주의 인권노동 담당국의 마이클 코작 대사는 북한의 인권 상황이 세계 최악 가운데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It's still one of the worst human rights situations in the world. It has not improved. And
코작 대사는 13일 2018 국가별 인권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북한 인권 상황을 거론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 정부가 자의적이고 불법적인 살인을 자행했다는 수많은 보고들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6월 22일 북한 인민군 중장 현주성이 직권남용 혐의로 총살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소개했습니다. 또한 비정부기구와 싱크탱크, 언론 보도에 따르면 북한 정부가 여러 실종사건의 배후로 지목되고 있으며 여러 수감시설에서 고문이 자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정치범 수용소 등 북한의 수감시설의 여건이 매우 열악하고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탈북민들에 따르면 정치범 수용소와 구치소의 수감자 다수가 그곳에서 살아나오기를 기대하기가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보고서는 또한 북한 법률이 자의적 체포와 구금을 금지하고 있지만 북한 정부가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피구금자가 구금의 적법성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공정한 재판을 받을 장치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코작 대사는 북한의 인권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No, we haven't noticed any progress on human rights. So we keep that's why we're calling out their
북한의 인권에 관한 어떤 진전도 목격하지 못하고 있으며 미국 정부가 북한의 인권 관행을 지적하면서 계속 압박하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란 설명입니다. 보고서는 또한 북한 정부가 사생활에 대한 자의적인 개입과 검열, 평화적인 집회와 결사의 권리에 대한 간섭 등 주민들의 생활의 많은 부분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북한 정부가 종교의 자유와 이동의 자유, 정치 참여의 자유도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탈북민 보호와 관련해서는 북한 정부가 국경 경비대원들에게 공식 허가 없이 국경을 넘으려는 사람들을 사살하라는 명령을 유지하고 있다며 2017년 11월 13일 비무장지대를 넘어 한국으로 탈출하던 북한군 병사가 5군데 총상을 입었다고 소개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 주민들은 독립적인 노동조합을 조직할 권리가 부정되고 강제 노동에 통원되는 등 노동권도 극도로 제한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다수의 비정부기구들은 해외에 있는 북한 노동자들이 강제노동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보고서는 북한 정부가 인권유린을 자행하는 당국자들을 기소하기 위한 어떤 믿을만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처럼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광범위한 문제로 남아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코작 대사는 미국 정부가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 US has been in the forefront of trying to expose what North Korea is doing and bring international attention to it.
미국은 북한의 실상을 폭로하고 이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최전선에 서 있다는 겁니다. 아울러 미국은 북한 주민들이 세계 다른 나라들의 기준이 무엇이고 다른 나라들이 북한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깨닫기 시작할 수 있도록 북한에 정보를 보내는 사람들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북한 정권이 행동을 바꾸도록 설득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코작 대사는 지난해 보고서에 북한 주민들이 정부의 지독한 인권 침해 직면했다고 적시했던 것과 달리 올해 보고서에는 그 같은 표현이 빠진 것과 관련한 질문에 보고서 작성 형식이 바뀐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I think the way the format we've been using the last year or two in the summary up front is that
지난 1, 2년 사이에 보고서 서두의 요약문에 각국의 중요한 인권 이슈 혹은 인권 이슈는 다음과 같다는 형식을 이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고문과 비사법적 살인 등 중대한 문제들은 거기에 포함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코작 대사는 북한의 행동은 함축적으로 지독한 인권 침해에 해당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국무부는 한국인권보고서에서 한국 정부가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탈북민들을 접촉해 북한 정부에 대한 비판을 보류해달라고 요청했다는 보도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탈북민들이 문재인 정부의 북한 관여 정책에 비판적인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 대중연설에 참여하지 말 것을 요청받았다는 보도도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보고서는 또한 중국에서 태어난 탈북민 자녀들은 종종 서류를 갖추지 못해 무국적자가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 자녀들이 궁극적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해 교육에 접근할 수 있지만 공식적인 탈북민 지위에 수반되는 재정적인 혜택을 받을 자격을 갖추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결과 많은 탈북민들이 무국적 자녀들을 중국에 남겨놓는다며 이들 자녀들은 중국에서 특히 학대와 착취에 취약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밖에 보고서는 한국 정부가 북한인권재단 설립을 느리게 진행했으며 북한인권대사 자리가 1년 넘게 공석이라는 점에 대한 지적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올해 UN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안 작성에 참여하지 않기로 한 일본 정부의 결정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일본이 납치자 문제 해결을 위한 북한과의 물밑 접촉이 진전을 이루고 있다는 관측을 낳고 있습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일본 정부가 북한 인권 결의안 작성에 참여하지 않기로 한 이유가 뭔가요?
예, 한마디로 일본인 납북자 문제 때문입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납치 피해자 가족들이 고령화되고 있는 만큼 이 문제의 빠른 해결을 위해 모든 기회를 놓치지 않고 과단성 있게 행동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결정은 북미 정상회담 결과와 납치 문제 등을 둘러싼 모든 정세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 11년 동안 매년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주도적으로 북한 인권 결의안을 작성해 상정했는데요. 올해는 뭐가 달라진 건가요?
예, 미국과 북한의 정상회담으로 주변 정세가 달라지고 있는 점입니다. 북한은 근래 들어 소원했던 중국과의 관계를 복원하고 한국과의 관계도 크게 개선한 데서 더 나아가 미국과 관계 정상화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런 정세 변화를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한 돌파구를 찾을 기회로 판단한 겁니다. 일본 언론들은 아베 신조 총리가 김정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실현하기 위해서 북한의 태도를 누그러뜨리려 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아베 총리와 김정은 위원장의 정상회담이 가능성이 있는 일인가요?
현재의 북일 관계에서는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아베 총리는 지난해 미북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줄곧 김정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 개최 의지를 표명해 왔습니다. 올해 시정연설에서는 납치 문제를 해결을 위해 상호 불신의 껍데기를 깨고 김정은 위원장과 직접 마주보며 모든 기회를 놓치지 않고 과단성 있게 행동하겠다고 말했고요. 또 북한과의 국교 정상화를 국정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아베 총리와 스가 장관 모두 과단성 있는 행동을 강조하고 있는데 무슨 의미인가요?
예, 일본 정부는 오랫동안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에 우선순위를 두고 대응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북한에 대한 강력한 규탄과 추가 제재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납북자 문제 해결을 기회를 찾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1년 넘게 핵과 미사일 시험을 중단하는 등 정세가 완화된 만큼 유엔 인권결의안 문제를 비롯한 대북 유화 조치를 통해서 북일 정상회담의 길을 열어보겠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북한이 일본의 움직임에 호응을 할까요?
일본 정부에 달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은 당장 북한 인권결의안 불참에 이어서 2020 도쿄올림픽에 참가하는 북한 선수들의 입국을 허용키로 했습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납북자 문제 해결을 북한 선수단 참가의 전제 조건으로 내세웠던 데서 입장이 바뀐 겁니다. 일본이 유엔 안보리와는 별도로 취하고 있는 다양한 대북 독자 제재를 완화할지 여부도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북한과 일본 사이에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물밑 접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예, 지난해부터 두 나라 고위 당국자들이 몽골과 중국 등지에서 비밀리에 만나고 있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도쿄에서 일본 정부 당국자가 일본 내 친북 단체인 조천영 측 인사와 만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정부가 아베 총리와 김정은 위원장의 정상회담을 위해서 공을 들이고 있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북한도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 관심을 기울일 이유가 있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이 진전돼서 제재가 완화될 경우 일본의 경제적 지원과 협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북한은 또 일본과의 국교를 정상화할 경우 받게 될 막대한 액수의 식민지배 배상금에도 관심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헌 기자였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비핵화 약속을 여전히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김 위원장이 핵과 미사일 실험 유예를 거듭 약속했다며 그런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폼페오 장관은 북한이 김정은 위원장의 약속을 아직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13일 휴스턴 지역 방송 KPRC2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하노이에 도착했을 때 북한은 약속 이행을 향해 왔지만 여전히 충분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에게만 불충분했던 게 아니라 전 세계에 그랬다는 설명입니다. 폼페오 장관은 미국이 완전히 국제적인 연대를 구축했다면서 북한에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결의안들은 미국의 제재가 아니라 유엔 안보리 결의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가 이 같은 위협을 이해하고 있고 김 위원장에게 핵무기를 없애고 국제사회에 동참하는 올바른 전략적 선택을 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이 같은 유엔 제재를 이행하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하다며 미국은 모든 나라가 이를 최대한 엄격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현재 대단히 잘 이행하고 있다며 제재에 구멍이 생기기도 하지만 이를 발견하면 메우기 위해 노력한다고 말했습니다. 장거리 로켓 시설 재건과 이란과의 군사협력 정황 등을 보이는 북한의 현 상황을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래 이 문제를 놓고 열심히 일했다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실험이 한동안 중단됐고 이런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이 같은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는 겁니다. 폼페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약속 이행을 위해 그와 마주앉은 것이라면서 북한의 핵무기는 전 세계와 역내 파트너 국가인 일본과 한국 그리고 미국에 위협을 가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싱가포르에서 북한과 합의한 것들을 반드시 이행할 결심이라며 제대로 실행된다면 북한 주민들은 밝은 미래를 갖게 되고 전 세계의 위험은 감소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어려움들을 알고 있고 험난하고 긴 여정이 될 것이라는 점 또한 알고 있다면서 이 같은 문제는 오랫동안 계속되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하기 원하고 그런 길을 가려고 할 것으로 계속 낙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미국 상원의원들이 북한을 돕는 제3국 기업과 개인에 대한 제재, 세컨더리 보이콧 추진 의사를 잇따라 밝히고 있습니다. 앞으로 북한과의 협상의 진전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대북 제재의 강력한 이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카니 기자가 보도합니다.
상원은행위원회 소속인 민주당의 크리스 벤 홀런 의원은 싱가포르와 하노이 회담 이후 제재가 약해졌다며 추가 대북 제재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북한과 거래하는 제3자 금융기관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을 통해 국제사회 대북 제재망의 구멍을 막아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We're already responding by introducing legislation. Senator Toomey and I reintroduced the Brink Act.
벤 홀런 의원은 12일 VOA 기자와 만나 팻 투미 공화당 상원 의원과 대북 경제 제재를 강화하는 브링크 액트를 재상정했다면서 해당 법안에 대한 초당적인 지지를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외교위원회 소속인 공화당의 마르코 루비오 의원은 2차 미북 정상회담이 예상했던 대로 끝났다며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을 더 압박하는 방안으로 북한의 불법 해상 환적을 돕는 개인과 기관에 대해 3자 제재를 가하는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It's pretty hard to put more sanctions other than those things that are happening out in open sea where they're creating these transfers.
공해상에서 이뤄지는 북한의 선박 간 불법 환적에 대한 제재 외에 추가 제재는 어렵지만 세컨더리 보이콧에 대한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코리 가드너 의원도 지난 7일 전략국제문제연구소가 주최한 하노이 정상회담 관련 포럼에서 북한은 2차 미북 정상회담 이후에도 불법 무기 프로그램 폐기를 위한 구체적 행동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최대 압박을 지속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가드너 의원은 제재 강화를 위한 의회의 역할을 강조하며 대북 금수 조치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는 제3국의 개인이나 기업의 세컨더리 보이콧을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을 재상정할 것이라고 설명했었습니다. 기존 대북 제재가 강력하게 이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상원 군사위원회 소속 민주당 간사인 잭 리드 의원은 제재가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낸 만큼 각국의 대북 제재 이행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The enforcement is the key and making sure that our regional powers are also enforcing them.
대북 제재 이행이 핵심이며 중국을 포함한 영내 다른 국가들이 제재를 이행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면서 제재 이행은 우리가 진지하게 대화를 시작할 수 있도록 만드는 하나의 압박점이 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리드 의원은 이어 여러 다양한 제재로 북한을 압박하는 것이 효과적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I don't think it's one thing. I think you have to be able to ensure that they don't get the oil that they need for their
특히 북한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유류를 얻지 못하도록 해야 하며 북한으로 들어가는 모든 물자가 엄격하게 통제되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의회 조사국은 지난 6일 발간한 보고서를 통해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 의원들 사이에서 대북 제재를 강화하고 폭넓은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대북 제재 강화 방안 중 하나로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의 은행들을 제재하는 것이 거론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김칸입니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14일 뉴욕을 방문한다고 미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13일 보도자료에서 비건 대표가 유엔 안보리와 주요 유엔 주재 각국 대표들을 만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비건 대표는 최근 하노이에서 열린 미북 정상회담과 더불어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 때까지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에 대한 완전한 이행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국무부는 덧붙였습니다. 올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보고서는 북한의 환적과 불법 무기와 관련된 내용 외에도 각국에서 수집된 대북제재 위반 사례 등을 상세히 담고 있습니다. 유엔이 벌인 광범위한 조사도 함께 공개됐는데 북한의 해외 사업 등이 큰 타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함지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12일 공개한 보고서에는 기존에 알려지지 않았던 북한의 외화벌이 방식이 자세히 소개돼 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북한의 사이버 범죄 활동입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북한의 컴퓨터 관련 활동은 군사 기밀을 탈취하는 목적 정도로 다뤄졌지만 올해 보고서에는 북한이 사이버 공격을 통해 외화를 벌어들이는 구체적인 정황이 담겼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해커들은 지난해 5월 사이버 공격을 통해 칠레 국영은행에서 천만 달러를 홍콩의 계좌로 이체시켰고 8월엔 전 세계 28개 나라 14,000개의 ATM 기계를 작동시키는 방식으로 인도의 은행에서 1,350만 달러를 탈취했습니다. 아울러 전문가 패널은 미국 정부에 의해 기소된 북한 해커 박진혁 등이 저지른 방글라데시 금융기관 공격 사건 외에 추가로 두 건의 범죄 행위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다며 북한이 이를 통해 2천만 달러를 불법으로 이체하려 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지난 2017년 전 세계에 약 5억 7,100만 달러의 피해를 입힌 워너크라이 공격과 2016년 7월 한국의 인터넷 쇼핑몰 인터파크에 대한 북한 정찰총국의 해킹 범죄에 대해서도 지적했습니다. 전문가 패널은 북한 정찰총국이 저지른 사이버 범죄가 금융 제재를 회피하고 외화벌이로 사용되는 만큼 관련 정보가 대북 제재 목록에 추가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어업권 판매를 통해 외화를 벌어들인다는 내용도 이번 보고서에 담겼습니다. 현재 유엔 안보리는 결의 2397호를 통해 북한의 어업권 양도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 패널은 두 개 유엔 회원국의 자체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난해 1월부터 11월 사이 북한의 어업권을 보유한 15척의 중국 선박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한반도와 일본, 중국, 러시아 인근 해역에서 발견됐는데 한 선박 관계자는 200척이 넘는 중국 어선들이 북한 수역에서 활동 중이란 사실을 증언했고 또 다른 관계자도 북한에 매월 지불해야 하는 어업 면허 한 건당 가격이 5만 중국 위안, 미화 약 7,250달러라는 구체적인 액수를 털어놨습니다. 보고서는 이들 선박들이 북한 깃발을 달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으로 유입이 금지된 사치품과 관련된 사안들도 중점적으로 조사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문가 패널은 지난해 10월 평양에서 포착된 롤스로이스 팬텀 리무진 차량을 비롯해 싱가포르와 베이징 등 김정은 위원장의 방문지에서 포착된 다수의 메르세데스 벤츠 차량들에 대한 제재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 패널은 싱가포르와 중국 정부에 서한을 보내 이들 차량들이 임시로 운송되는 과정에서 확인된 차량 등록번호 혹은 한국 대통령이 동승했던 것으로 알려진 차량에 대한 한국 대통령 경호처의 점검 사항 등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싱가포르 정부는 지난해 12월 4일 보낸 답변에서 해당 차량들에 대한 차대와 엔진 번호를 북한에 요청했지만 북한 관리들은 국가 안보를 이유로 이들 정보를 공개하길 거부했다고 보고서는 전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지난해 평양 남북 정상회담 때 포착된 렉서스 LS570 차량에 대해서도 조사한 사실을 공개하면서 렉서스의 모 회사인 토요타로부터 해당 차량이 비공식 경로와 개인 간의 거래를 통해 반입됐다고 추정할 수밖에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보고서에는 30여 개 나라에서 행해진 북한의 불법 활동들도 공개됐습니다. 다만 대부분 과거에 포착됐던 불법 활동에 대한 후속 조치에 초점이 맞춰져 더 이상 관련 활동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내용이 줄을 이뤘습니다.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건설 활동을 했던 만수대 창작사에 취해진 조치들도 눈에 띄었습니다. 알제리의 경우 만수대 해외 프로젝트 그룹이란 이름의 회사가 지난해 1월 8일부로 문을 닫았고 관련인들도 출국했다는 사실을 전문가 패널에 통보했습니다. 또 나미비아는 만수대 측이 2017년 6월 경매를 통해 모든 차량과 장비를 판매했다고 밝혔으며 마다가스카르와 짐바브웨, 보츠와나 등도 더 이상 만수대의 사업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아울러 만수대 측이 박물관을 건립했던 것으로 알려진 캄보디아의 경우 당시 사업 활동에 연루됐던 북한 국적자 12명의 생체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만수대 창작사 외에도 북한 외교관들의 입지가 크게 줄어든 정황 역시 포착됐습니다. 앙골라는 제재 대상 북한 기업인 청송연합 관계자이자 외교관이 2017년 자국을 떠난 사실과 함께 북한 외교관의 숫자가 12명에서 6명으로 크게 줄었다고 전문가 패널에 보고했습니다. 그 밖에 이집트와 중국, 수단, 시리아 등도 제재 대상자가 더 이상 자국에 있지 않다고 밝힌 나라들로 소개됐습니다. 아울러 지난 2013년 안보리가 금지한 이중용도 물자에 대한 구매를 시도하다 독일에서 추방됐던 북한 외교관 리윤택은 관련 내용이 유럽연합 회원국들에게 알려지면서 유엔 비엔나 사무국과 불가리아 주재 북한 대사관 근무를 승인받지 못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전문가 패널은 리윤택이 현재 러시아 주재 북한 대사관에 근무하고 있다며 러시아 정부에 관련 사안을 문의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북한의 불법 활동이 적발된 나라들이 적극적으로 관련 사실을 전문가 패널에 보고한 점도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지난해 군사기지 건립과 관련해 조선 남남협조 총회사 소속 노동자들의 활동이 포착됐던 시에라리온은 이들 북한 국적자들이 단 며칠 동안 예비조사에 참여했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17만 9,900달러의 현금을 신고하지 않은 채 소지한 북한 국적자를 적발했던 러시아 정부도 자국 형사법에 근거해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고 전문가 패널 측에 밝혔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북한이 핵개발 대신 경제발전이라는 더 나은 경로를 택하지 않을 경우 북한 정권은 계속될 수 없을 것이라고 마이크 라운즈 상원의원이 밝혔습니다. 키 리솔브와 독수리 훈련 종료는 북한의 선의의 조치를 보이는 것이며 미한 연합훈련은 종료가 아닌 규모 축소라고 강조했습니다. 상원 군사위원회와 은행위원회 소속인 라운즈 의원을 김카니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미북 정상회담의 합의가 결렬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합의를 하지 않은 것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Anytime you walk into negotiations, you have to expect that they may not be successful.
협상장에 들어갈 때는 성공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해야 합니다. 모든 협상이 항상 성공적이라면 비핵화는 달성하기 쉽겠죠. 하노이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좋은 합의를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합의를 하지 않은 것이 나쁜 합의를 하는 것보다 나았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영변 핵시설 폐쇄를 대가로 사실상 모든 대북 제재의 해제를 요구했는데요.
We don't believe that those are going to occur until we actually see them.
북한의 추가 비핵화 조치가 있을 때까지 북한의 진정성을 믿지 않을 겁니다. 또 비핵화의 진전이 있기 전까지 대북 제재는 유지될 것입니다. 이것은 미국 정부의 입장이고 저도 의견을 같이 합니다. 대화를 지속하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비핵화에 분명한 증거가 있을 때까지 제재가 해제돼서는 안 됩니다. 북한이 실제로 비핵화를 하고 있다는 실질적 증거들이 필요합니다.
미국과 한국이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노력의 하나로 연합훈련인 키리졸브와 독수리 훈련을 종료하기로 했습니다. 이 결정을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요?
Just in terms of communicating with North Korea, we also communicate with our allies in South Korea.
미국은 북한뿐 아니라 동맹국인 한국과도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연합훈련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양측이 동의해야 합니다. 한국이 연합훈련의 규모를 축소하되 훈련을 자주 시행하고 싶다면 이것은 합리적으로 논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미국과 한국이 취하는 입장 같습니다. 한국은 북한이 대규모 정례 훈련을 중단해서 선의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증거를 북한에 보여줄 수 있습니다. 단 미한 연합훈련은 종료가 아니라 규모를 축소하는 것입니다. 훈련을 자주 하되 규모를 축소해 북한과 여전히 협상하겠다는 의사를 전하는 겁니다.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합의가 결렬된 후 의회에서는 북한과 거래하는 모든 개인과 기업의 세컨더리 보이콧, 즉 3자 금융제재를 의무적으로 부과하도록 하는 오토 원비어 대북 은행 업무 제한 법안이 재상정됐습니다. 추가 대북 제재를 준비하고 있습니까?
They're always under consideration, but you have to have cooperation from other countries as well. China
추가 제재는 항상 고려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나라들과 협력하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중국은 북한의 핵무기 보유가 중국의 어떤 이익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지해야 합니다. 중국은 좀 더 적극적이어야 합니다. 미국과 함께 북한은 핵 없는 세계와 함께 한다고 말해야 합니다. 이것은 중국이 자국 기업들과 함께 미국의 대북 제재를 이행하겠다고 동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미국이 중국과 무역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오토 원비어 대북 은행 업무 제한 법안이 법으로 제정될 경우 어떤 효과를 예상하십니까?
I think sanctions by themselves are a move in the right direction.
제재 자체로 북한을 압박하는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봅니다. 북한은 경제적으로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북한 경제에 대한 압박을 지속적으로 가하면 제재는 계속 누적될 겁니다. 비핵화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북한이 정권을 유지하고 싶다면 다른 길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북한 정권은 핵무기가 정권 생존의 핵심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경제적 발전을 이룰 수 있는 더 나은 길이 있다는 것을 깨닫길 바랍니다. 북한 주민들에게 더 나은 것이고 북한이 정권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미북 협상에 많은 문제가 생기고 북한 정권은 유지되기 어려울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으로 대북 제재를 해제한다면 의회는 어떻게 대응할 것으로 보십니까?
We'll have to take it step by step. Most certainly the president has a key role.
차근차근 대응해야 합니다. 분명한 것은 대통령이 국제 협상에서 핵심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협상에서 성공하길 원합니다. 북한의 비핵화를 보고 싶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지길 희망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비핵화 목표를 향해 가고 있고 두 번의 미북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의회는 대통령의 명령을 단순히 거부하지 않을 겁니다. 대통령과 함께 일할 것입니다.
상원 은행위원회와 군사위원회 소속 마이크 라운스 공화당 의원을 김카니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전직 미국 외교 관리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북한 비핵화 접근법이 점진적 협상인지 일괄적 빅딜인지 여전히 모호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이 단계적 방안을 버리고 즉각적인 비핵화를 시도하면 미북 협상이 실패로 끝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게리 세이모 전 백악관 대량살상 무기 조정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비핵화 달성을 위해 어떤 정책을 지지할지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it's very unclear. It appears as though the Trump administration is divided about whether or not to seek an approach that is comprehensive and basically.
세이모 전 조정관은 12일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매우 짧은 기간 안에 즉각적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이루려는 포괄적 접근 여부를 두고 트럼프 행정부 내 의견이 나뉘어져 있는 것 같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크 피츠패트릭 전 국무부 비확산 담당 부차관보는 북한 비핵화를 향한 트럼프 대통령의 접근법에 변화가 생긴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But then the president changed his mind on that. Look,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Donald Trump, we all know.
북한 비핵화의 범위를 확대하고 북한이 요구하는 단계적 방식이 아닌 일괄적 비핵화를 추구하는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설득을 트럼프 대통령이 받아들인 것 같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변화는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의 지난 11일 국제 핵컨퍼런스 발언에도 묻어난다고 지적했습니다. 비건 대표는 이 자리에서 미국은 북한 비핵화를 점진적으로 이행하지 않을 것이고 완전한 해법을 필요로 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피츠패트릭 전 부차관보는 대통령을 위해 일하는 직책에 있는 비건 대표가 대통령의 말을 따라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최근 그의 발언은 지난 1월 스탠포드 대학 연설을 통해 언급했던 단계적 비핵화 방침과 달라 다소 유감스럽다고 말했습니다.
I felt a little sorry for him because it was not what he said in January. But it's what the president said.
또 미국과 북한이 최종 합의를 이루기까지 갈 길이 먼 만큼 지금의 입장들은 초기 단계일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은 강경 입장인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비핵화 방안을 받아들였지만 상황에 따라 이런 접근법에 또 다른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전직 관리들은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해 보다 현실적인 태도를 주문했습니다. 북핵 6자회담 미국 측 수석대표를 지낸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는 과거 단계적 비핵화 방식이 실패로 돌아갔다는 이유로 미국이 점진적 접근법을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그런 방식은 오히려 비핵화 과정을 실패로 끝나게 만들 것이라며 미국이 단계적 비핵화 협상에 나설 준비를 하지 않는다면 상황은 어려워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There should not be multiple steps. Because that was, in his view, the failure of previous negotiations.
또한 북한의 비밀 핵시설이 존재해도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는 의미가 있는 만큼 대화의 동력을 이어갈 수 있었다며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영변 핵시설 폐기와 일부 제재 완화 조치를 담은 합의를 이루지 못한 것은 미국으로서는 기회를 놓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피츠패트릭 전 부차관보는 2차 정상회담에 앞서 북한인 영변 핵시설의 영구 폐기 의지를 내비쳤지만 막상 하노이에서는 이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면서 여전히 미국과 북한 사이의 간극이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북한이 더 많은 것을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을 준비가 돼야 미국도 타협 의지가 생길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Korea, although they said earlier that they would be willing to permanently dismantle Yongbyon.
2차 미북 정상회담의 결렬로 당분간 미북 대화가 재개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세이머 전 조정관은 북한이 일부 비핵화 조치와 제재 해제를 맞바꾸는 합의가 결렬된 데 대해 불쾌해하는 만큼 앞으로 몇 주에서 몇 달 안에 두 나라가 만날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습니다.
I don't know exactly when those talks will take place, but I would expect them in the next couple of weeks or months. And they could easily.
모호한 미 행정부의 입장을 보다 명백히 밝힐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A bit confusing to know what exactly Steve Biegun had arranged with his opposite numbers.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북핵 특사는 스티븐 비건 특별대표가 무엇을 준비해 놓았던 건지 트럼프 대통령이 하노이에 도착했을 때 미국의 신호가 바뀐 것인지 혼란스럽다며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과 동맹의 안보를 위한 최선의 방안이 무엇인지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북한 외무성이 오토 원비어 소송에 대한 미국 법원의 판결문을 다시 워싱턴으로 돌려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반송과 재배송 등을 거친 이 판결문은 결국 송달되지 못한 상태로 법원 기록에 남게 됐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워싱턴 DC 연방법원은 원비어 소송의 판결문이 배송 불가로 반송 처리됐다고 밝혔습니다. 법원 사무처는 13일 이런 내용과 함께 반송 처리된 우편물의 스캔본을 온라인 법원 기록 시스템에 게시했습니다. BOA가 국제우편서비스 DHL의 배송 추적 시스템을 확인한 결과 이 우편물은 지난달 25일 평양에서 접수돼 홍콩과 미 오하이오 신시내티, 워싱턴 로널드 레이건 공항을 거쳐 지난 6일 워싱턴 DC 연방법원에 도착했습니다. 지난 1월 16일 워싱턴 DC를 출발한 지 약 두 달 만입니다. 앞서 법원 사무처는 지난 1월 16일 북한이 원비어의 가족들에게 5억 달러를 배상하라는 내용이 담긴 최종 판결문과 판사의 의견서 그리고 해당 문서들에 대한 한글 번역본을 북한으로 보냈습니다. 이후 이 우편물은 1월 28일 평양 외무성에 도착했지만 곧바로 반송 처리됐었습니다. 다만 홍콩으로 되돌아온 우편물은 미국으로 돌려보내지는 대신 다시 북한으로 향했고 결국 지난달 14일 외무성에 김성원이란 인물에게 최종 전달됐습니다. 그렇게 북한에게 공식 송달된 것으로 해석됐지만 북한이 약 열흘 뒤 이 우편물을 워싱턴으로 돌려보낸 겁니다. 다만 이미 해당 우편물을 한 차례 공식 수신했던 북한은 반송이 아닌 새롭게 다시 접수하는 방식으로 우편물을 워싱턴으로 보냈습니다. 따라서 최초 우편물에 부여됐던 운송번호 대신 새로운 번호가 붙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원비어의 부모인 신디와 프레드 원비어 씨는 지난해 4월 북한 정권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며 이후 약 8개월 만인 지난해 12월 최종 승소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당시 소송을 맡았던 워싱턴 DC 연방법원장 베럴 하월 판사는 최종 판결문을 통해 고문과 인질극, 비사법적 살인과 함께 원비어의 가족들이 입은 피해에 대해 북한의 책임이 있다며 5억 113만 4,683달러를 배상하라고 명령했었습니다. 북한은 최초 DHL을 통해 소장을 접수했지만 이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아 법원은 궐석 재판을 진행했었습니다. DHL은 북한에도 배송망을 갖춘 국제우편 서비스 업체입니다. DHL 대변인은 지난달 BOA에 DHL은 북한에서 한 명의 대리인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며 해당 대리점은 구호단체와 병원, 외교공관과 같은 국제기관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가 대북 인도지원단체들에 대한 세 건의 제재 면제를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북제재위원회는 13일 웹사이트를 통해 캐나다의 퍼스트 스텝스와 유엔 인구기금 국경 없는 의사회가 제출한 신청서를 허가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들 단체들이 물품을 북한에 전달할 수 있는 기간은 이달 12일부터 9월 12일까지로 정해졌습니다. 퍼스트 스텝스는 이번 대북 물자 반입의 목적을 두유 처리 시스템 반입이라고 밝혔으며 유엔 인구기금은 북한의 여성들을 위한 긴급 출산 보건 관련 물품을 조달하고 운송할 것이라고 명시했습니다. 또 국경 없는 의사회는 함경북도 일부 주민들의 결핵 치료를 위한 물품을 반입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지난해 10월 이후 대북제재위원회가 공개한 제재 면제 승인 건수는 20건으로 늘어났습니다.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 실시된 북한의 농업 개혁 조치가 식량 안보 개선에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 정부가 비핵화 결단과 외부의 지원, 경협, 개혁 조치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김영권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한국은행은 최근 지난해 한국의 1인당 국민 총소득이 31,349달러로 처음으로 3만 달러 선을 돌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인구가 5천만 명 이상이면서 1인당 소득이 3만 달러를 넘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미국과 독일, 일본 등 6개 나라밖에 없습니다. 한국의 경제력이 선진국 대열에 합류한 겁니다. 하지만 북한은 김정은 정권이 출범한 지 7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식량 문제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식량농업기구 FAO 등 유엔기구들은 이달 초 공동보고서에서 북한은 인구의 43%에 달하는 1,100만 명이 영양부족에 시달리고 있다며 10년 전보다 상황이 더 악화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는 지난달 유엔에 긴급 식량 지원을 요청할 정도로 상황이 열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농업진흥청은 북한의 지난해 곡물 생산량이 455만 톤으로 전년보다 16만 톤 감소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유엔기구들과 한국기관들은 획기적인 변화가 없는 한 북한의 내년 곡물 생산량은 더 악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최근 경제발전과 인민생활 향상보다 더 절박한 혁명 임무는 없다며 사회주의 경제건설을 강조한 김정은 위원장의 말도 이런 절박한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문제는 김 위원장이 야심차게 추진한 여러 농업개혁 조치들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집권 이후 포전 담당 책임자, 즉 개인에 대한 생산 인센티브와 분조와 개인에 대한 경영관리 권한 등을 더 부여한 제도를 추진했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곡물 생산은 오히려 지난 2년간 감소 추세에 있고 별다른 변화 조짐도 없다는 분석입니다. 최근 관련 보고서를 발표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김용훈 선임연구위원은 두 가지 이유를 지적합니다.
자본, 물적 토대가 충분히 공급되지 않거나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제도 개선이라는 개혁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거 하나, 그게 원인이 하나고요.
또 하나는 식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우선적으로 공급해야 할 군대와 공기관 등 특수계층이 있기 때문에 약속한 인센티브를 농민에게 더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란 겁니다. 북한 농업 전문가인 권태진 GSJ 인스티튜트 북한 동북아 연구원장도 물자 공급의 부재와 정부의 약속이 잘 지켜지지 않는 이유를 지적했습니다.
북한 나름대로 이제 그 포전 담당인의 이 정책이 제대로 이제 효과가 이제 발휘되려고 하면은 그게 이제 뭐 물자 공급이 좀 어느 정도 좀 갖춰진 상태에서 이제 그게 가능한데 분배제도도 북한이 그 사이에 이제 소위 그 제도 변화를 통해서 북한이 약속한 분배제도가 제대로 지켜지면 또 괜찮은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게 이제 뭐 제도적인 변화라고는 하긴 했지만은 그런 것들이 확실하게 지금 정착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북한 농업과학원 출신의 이민복 북한 동포 직접 돕기 운동 대표는 최근 탈북한 농민들로부터 북한 당국이 생산 목표량만 높게 잡고 분배는 제대로 안 해 농민들이 정부의 새 제도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사람들이 신뢰가 없고요. 그러니까 그 단위를 높이 책정해 주는 거예요. 비료도 없고 뭣도 없고 또 해봤자 단위는 높여놨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유 그럴 거 뭐 거기다 신경 쓸 거 있냐.
전문가들은 또 북한의 곡물 수확량 감소엔 화학비료 공급량 감소, 재배 면적의 감소, 지난해는 특히 폭염과 가뭄 등 자연재해와 용수 부족, 대북제재 등 복합적인 이유가 작용했다고 지적합니다. 하지만 같은 자연환경 속에서 한국의 수확량은 별다른 타격이 없는 것을 볼 때 제도 개선을 넘어서는 대대적인 농업생산 기반 개선과 필수 농자재 공급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권태진 원장은 말합니다.
이제 생산 기반이 한국은 그 특히 이제 뭐 잘 갖춰져 있으니까 그나마 하게 되는데 북한은 그게 기반 자체가 투자에 대한 기반 투자가 약한 데다가 이제 한국하고는 전혀 이제 상황이 다른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 어떤 제도의 변화의 효과가 나타나려고 그러면은 제도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반에 갖춰져야 되고 그다음에 물자 공급이 어느 정도 좀 정해 그 돼야 되고 또 제도가 바뀌었으면 제도가 철저하게 지켜져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아직은 미비하다. 제도만 바꿨지 제도가 잘 작동될 수 있는 이런 그 환경은 아직 안 갖춰져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이 사회주의 경제 발전을 강조하고 있지만 그 안에 발전하기 힘든 딜레마가 존재한다고 지적합니다. 다시 김영훈 위원입니다.
북한 경제당국의 딜레마입니다.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게 지금 현 상황에선 사회주의 제도를 개혁을 하더라도 물적 토대, 물질, 자본이 크게 뒷받침되거나 아니면 뭐 일시적으로 뭐 3, 4년간 아니면 4, 5년간 그 뭐 생활 필수품이라든지 식량이 부족하지 않은 상태로 외부에서 조달이 되지 않는다면 계속 지금과 같은 그 악순환이 계속되겠죠.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때문에 곡물 생산량이 줄어 인센티브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민간단체인 현대경제연구원의 이부영 이사입니다.
제재 영향이 크다고 봐야죠. 농약이라든지 비료 그리고 이제 종자가 필요하잖아요. 필요한 것들이 조달이 돼야 되는데 내부적으로 전혀 이제 조달이 안 되는 상황. 그러다 보니까 결국 뭐 농기계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그러다 보니까 농업 쪽에서 제도적인 인센티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농업 혁신이 좀 지연되지 않았나.
게다가 인도적 식량 지원도 없기 때문에 북한 내부에서 분배할 몫이 줄어 제도 개혁이 작동하기 힘들다는 겁니다. 이부영 이사는 제재가 해제되면 충분히 식량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보인다며 비료와 농약은 물론 외부의 지원으로 농업 생산 기반도 개선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제재 국면이 해제가 된다고 하면 일단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국제사회의 농업 관련된 그러니까 식량 조달 관련된 북한 내부로의 지원이 많이 이루어질 것 같고 식량 생산량 자체는 눈에 띄게 증가할 수가 있죠. 그 자체만 하더라도. 근데 거기에 이제 인센티브 기제까지 동원이 되게 되면 작동을 제대로 하게 되면 식량 관련해서는 시장의 기능이 작동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맞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근대화에 조금 더 이제 다가갈 수 있는 부분이죠. 농업 부문은.
권태진 원장은 그러나 제재가 중요한 영향을 미치긴 하지만 근본적인 개선책은 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제재가 풀린다 한들 갑자기 좋아지겠는가? 저는 그렇게는 안 봅니다. 지금 이제 문제가 이제 인풋을 얼마만큼 투입할 거냐 하는 문제잖아요. 그런데 북한 스스로가 그 경제적인 그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지. 뭐 제재가 풀린다고 제재로 해결되는 건 아니죠. 농업 자체가 하나의 일종의 그 종합과학인데 모든 게 이제 뭐야 다 그 뭐 잘 갖춰져야지 그게 가능한 거지.
권 원장은 제재 해제에 앞서 북한 정부가 우선 새로운 제도를 잘 지키고 농민들이 제대로 된 인센티브를 받도록 보장해야 하며 기존의 주체 농업도 개선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민복 대표도 제재 해제가 근본적인 해법이 될 수 없다며 오히려 제재가 북한 정부의 개혁을 추동하는 작용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압박을 받으면은 내부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좀 개혁적으로 더 나갈 수밖에 없죠. 통제를 못해요. 예, 더 역설적이라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제재를 가하니까 북한 주민들이 어려워지냐? 그렇지 않아요. 어떤 측면에서는요. 그 김정은 정권이 어려워진 거지. 주민들은 상관없다는데요. 예를 들어 석탄이 주 수출품인데 석탄 안 나가니까 북한 주민들은 따뜻하게 살 수 있다는데요. 석탄값 다 내려가고.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김영훈 의원은 북한 정부가 선전하는 대로 단기간에 북한 농업의 생산 증대와 그것에 연유한 식량 수급 사정의 호전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북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비핵화와 국제사회의 협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지금 경제력이 너무나 취약하기 때문에 북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핵 문제가 해결돼야 되고 그것이 해결된 것과 동시에 외부 세계의 지원이나 경협을 받을 수 있는 물적 토대를 갖춰놓고 그다음에 개혁도 하고 그러면 이제 선순환 구조가 되는 것이죠. 개혁을 안 하고 국제사회 지원만 들어가도 소용이 없고 그것은 단기적인 효과만 있을 뿐이죠. 국제사회 지원이 없이 개혁만 추구한다고 하면 그 개혁은 작동하지 않는 그게 동시에 이루어져요.
서울에서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에는 북한 날씨,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 그리고 인물 아메리카, 미국 현대 문학의 거봉 존 스타인백 편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역사 속 오늘. 1868년 3월 14일 일본 근대화의 시발점이 된 메이지 유신이 선포됩니다. 메이지는 일본의 122대 무츠히토 천황의 연호를 의미하고 유신은 낡은 제도를 고쳐 새롭게 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메이지 유신을 통해 봉건 사회에서 벗어나 중앙 집권적이고 자본주의 중심적인 사회로 나아가도록 노력하게 됩니다. 일본 정부가 메이지 유신을 선포하게 된 계기는 1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850년대 일본은 미국을 포함한 서양의 여러 나라들로부터 끊임없이 문호를 개방하라는 요구를 받게 됩니다. 당시 일본을 통치하고 있던 막부 정부는 이들의 요구에 못 이겨 결국 1854년 문호를 개방하고 이들과 조약을 맺게 됩니다. 하지만 이는 불평등 조약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일본에선 물가가 오르고 수공업자들이 몰락하는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을 겪게 됩니다. 민중들의 불만도 갈수록 커져갔습니다. 결국 막부 정부에 반대하던 세력이 일어나 막부 정부를 무너뜨리고 천황을 중심으로 하는 메이지 정부를 수립합니다. 메이지 정부는 중앙 집권제 확립과 토지 조세 제도 개혁, 서양 문물 도입 등을 내세우며 일본의 개화를 꾀하게 됩니다. 메이지 유신을 통해 근대화에 성공한 일본은 이후 청일 전쟁과 러일 전쟁을 일으키고 조선을 무력 합병하게 됩니다. 1939년 3월 14일 미국 소설가 존 스타인백의 대표 소설인 분노의 포도가 출간됩니다. 분노의 포도는 1930년대 미국 중서부 지역을 휩쓴 가뭄으로 인해서 고향을 떠나야 했던 농민들이 풍요의 땅 캘리포니아로 향하지만 결국 그들에게 돌아온 것은 배고픔과 노동 착취뿐이었던 현실을 반영한 소설이었습니다. 스타인백은 자신이 직접 이주민촌에서 농민들의 비참한 생활을 목격한 뒤 그들에 대한 연민과 현실에 대한 분노를 소설에 담아냈습니다. 분노의 포도가 발간되자 농장주들은 이 책을 검은 악마적 창조물이라며 맹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스타인백은 당시 농민들이 겪은 참상을 보여주는 사진과 기사를 라이프지에 게재하며 반론을 펼쳤습니다. 스타인백은 이후 1940년 분노의 포도로 퓰리처상을 받게 되고 1962년에는 노벨 문학상을 수상합니다.
저희 VOA 방송은 휴대전화 모바일 사이트를 통해 여러분 곁으로 더욱 빠르게 다가갑니다.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 www.voakorea.com 빠르고 정확한 세계 소식 VOA 모바일 사이트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VOA 방송은 매일 세 차례, 새벽과 아침, 그리고 저녁에 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7465, 9800, 9975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VOA 저녁 방송은 매일 밤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5840, 9490, 11570kHz로 그리고 밤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5840, 9800, 1157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